여러분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 네, 저는 완전 매니아는 아닌데 캠핑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희 아내도 좋아합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좀 중단했지만 상당히 좋아해요. 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의 조금 일인데요. 여러 이제 매체들, 유튜브라든가 SNS 통해서 캠핑을 접하고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캠핑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말 먹고 장비를, 네. 원래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장비를 먼저 끌어모으죠. 장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서 텐트도 사고 막 여러 가지를 샀어요. 집에 보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정작 쓰는 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서 막 샀는데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막 코지하고 감성 넘치는 캠프를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캠핑장을 예약하고 캠핑장을 갔습니다. 막상 이제 캠프를 시작하려고 텐트를 치고 막 하는데 바닥에 방수포 깔고 뭐 깔고 또 치고 막 하는데 그것만 반나절 이상 걸리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음식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캠핑장에서. 그 감성을 느끼려면 음식을 해먹어야 되는데 처음이잖아요. 요란 뻑적지근한데 나온 건 요만큼 나온 거예요. 정말 아 보람차지 않다. 그리고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부는지 계속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야 되는데 초착 캠퍼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뭘 깔아야 될지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예요. 누워가지고 허리가 아파갖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그 감성을 느끼면서 이제 텐트 천장을 바라보면서 와 캠프 첫날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호텔에서 자야지. 너무 힘들었어요. 춥고 이 캠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또 시작은 긴장과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과 기대감으로 준비하게 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상 본격적으로 그 일을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좋은 방향이든지 간에 나쁜 방향이든지 간에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경험상 좋은 쪽으로 가던가요? 나쁜 쪽으로 가던가요? 나쁜 쪽으로 거의 대부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현상들이 조금은 도드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생활, 즉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아름다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나 받으실 때 이러한 문구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삶이 너무 힘겹고 외롭고 고통스러우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믿고 따라가시면,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시면 그 고통과 고난이 그 외로움이 정확하게 딱 10배가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님 믿지 말란 소리죠. 그렇죠? 이거 저희가 상도가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풍성한 삶,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며 돌봐주시는 삶 등 가슴 훈훈하거나 따뜻한,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 등을 기대하며 그런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삶의 근심, 걱정, 염려, 슬픔, 분노, 고난, 고통, 외로움 모두 싹 다 사라지셨죠? 표정 보시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른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질문에 감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 근심,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 것도 있지만 더 심해진 측면도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남의 사정을 걱정하면서 물질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를 막대하는 사람을 나도 그냥 막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하시니 내 성질 죽이고 살아가느라 마음에 화병도 들 지경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얼굴 빨가신 분들 간에 열 받쳐서 그렇죠. 네, 화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막 좀 내 여가생활은 캐세라세라 좀 쉬고 싶은데 될 때라 되라 하면서 즐기고 싶은데 그때조차도 주님의 무소부재하시는 시선이 느껴져서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며 그러한 부담감들이 내 심장을 막 옥죄이기도 합니다. 저의 고백이지만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철없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건 약속이랑 많이 다른데 내가 기대한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건 약속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막 이렇게 끄덕끄덕하거나 막 아멘 하실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속사정도 저와 비슷하실 것이라 감히 예상해 봅니다. 제가 지금 말을 조금 가볍게 표현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락 같은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10년, 20년, 30년 기도하며 버티고 버틴 끝에 눈물 섞인 한숨으로 주님, 그래도 이건 너무 약속과 다르잖아요. 이건 너무 하잖아요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경종은 다르지만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한숨 섞인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적이며 본질적인 축복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한층 더 자라나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본문 시편 5편 7절을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요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고 혹은 감사의 고백, 경배와 예배의 고백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시편 5편의 전체를 살펴보고 본 구절을 다시 보면 그 느낌이 사뭇 조금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각 장마다 그 장에 맞는 주제나 제목을 붙여놓은 성경책들이 있어요. 본문인 시편 5편에도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그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시편을 두고 거짓 송사, 거짓 고발을 당한 정직한 자가 외치는 도움의 요청, 도움의 기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겨운 상황,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시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은 평안하거나 샬롬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그 외침을 들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한지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으니 나의 사정을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일에 새벽에 일어나시나요? 저는 못 일어나거든요. 진짜 억울하고 답답해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고발하는 악인들을 주님께 역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를 고소고발하는 자들은요 죄악을 좋아하는 일삼는 악인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주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며 싸움을 즐기는 사기꾼, 즉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폭력적인 죄인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며 심지어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서는 그 사실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그 감정을 더욱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 속에서 시편 기자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러한 악인들이 넘쳐나며 불의한 죄인들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시편 기자 본인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구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언뜻 보면 겸손한 감사의 고백 같은 자랑 혹은 안도 영적인 교만함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실로 시작. 실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구약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3장 23절은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 인정하시나요? 성경의 선포대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안에 설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분께 부르짖지도 못할 죄인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시편 기자가 4절과 6절, 8절과 10절에서 고소고발하는 그 수많은 불의한 자와 죄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래도 나는 그만큼 저렇게 악하진 않으니까 라는 근거 없는 자의식입니다. 이 생각의 근원에는요 내가 실수하거나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생각이고 따라서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중한 죄인이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도 하죠. 그 모든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제공하시는 선물입니다. 공기, 물, 이 세상, 자연, 만물, 우리 국가, 우리 가정, 교회, 관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운영하시며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기에 유지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마땅한 나의 권리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인지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칩니다. 모두가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가르침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이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미 은혜가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설렘과 달리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못내 아쉬우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지나가거나 패스되진 않겠지만 이겨낼 힘도 얻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에게도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면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는 결국은 이겨낼 은혜 주실 것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신 구원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임재를 주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집은 주님께서 주인 되심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받은 삶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 또한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자 되시면 선포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혼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절대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멈출 수 있는 능력과 권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너는 불타는 것을 멈춰라 라고 명령하시면 태양은 순식간에 그저 차가운 돌덩이가 될 것입니다. 비와 물에게 그 흐름과 생성을 멈춰라 라고 명령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에 유지되겠지만 모두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비롯한 모든 생존의 조건, 생명의 조건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일상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분,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웅장하고 놀라운 자연 경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경이로움과 함께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자연이나 자연 현상 앞에서 인간의 자금을 느끼고 경이로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연 경관 앞에 섰을 때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아름다운데 동시에 두려운데 동시에 또 어때요? 더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경이로움은 두려움을 자아내지만 동시에 그 안에 더 머물고 싶다라는 생소한 감격과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바로 이러한 그러한 더 함께하고 싶은 더 머물고 싶은 경이로움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여호와를 향한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감당하지 못할 압도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고 멸절하실 수 있고 심판하셔서 먼지에 먼지도 남기지 않고 없이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나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바칠 수 있는 분, 인간을 길이 참아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 길이 참아주신 것을 넘어 오히려 악인, 의인, 의인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와 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바라보며 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놀라운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해당 장을 통해서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되고 연약한 관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작게 보니 세상을 크게 보아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앞에 굴복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눈을 들어 크고 놀라우신 진정한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경외의 대상이심을 우리의 기준 삼아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참된 경외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은혜와 경외를 쉽게 연결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포함한 모든 것의 유지 보존을 위한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윗처럼 죄인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죄인을 그의 임재 아래 거하게 하실 수 있는 크신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우리 심령 안에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경외하는 것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장 두려워한다면, 세상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 힘겨운 상황, 사방팔방이 막혀 모든 것이 가로막힌 상황, 세상이 웅장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대상처럼 보이는 그 상황,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를 덮치는 상황과 환경,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고 심지어 두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God is in control이라는 말이 있죠.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 시편 기자는 혹은 다윗은 세상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아 경외했기에 세상 앞에 떨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도전해 주시겠어요? God is in control.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 하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다윗이 혹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윗이 노래만 한 것이든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억울하고 참담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불리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사람과 상황, 고난과 고통, 역경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아 그들이 아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 임재 안에 서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을 위협하든 어떠한 두려움을 주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을 가장 크게 보고 선포하기로 결심한 순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정리되고 모든 악인과 원수, 폭력과 공격이 멈추고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는 완벽한 샬롬 속에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주님 샬롬 주셨으니까 제가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7절이요, 4절과 6절, 그리고 8절과 10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와중에도 7절이 마치 앞뒤를 싸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것처럼 그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와중에도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그를 둘러싼 악인과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 위협과 공격은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세상이 아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주의 통치가 경험되고 주의 역동적인 다스리심이 경험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영적 통치권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이 세상 어디든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고백으로 내가 있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만이 오직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심을 세상에 그 행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시고자 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믿음의 예배, 참된 믿음의 고백, 참된 순종의 고백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증거가 보이니 순종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심지어 어떤 개선의 여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크심을 선포하며 그를 향한 참된 경외함 속에서 기꺼이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관상 아시나요? 영화 관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수양대군이 왕의 찬탈을 성공한 후에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최고의 관상가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사 다 아시죠? 뭐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말에 관상가는요 벌벌 떨지만 온갖 칭찬과 모든 표현을 대해서 크고 놀란 왕이 되실 거라고 칭송을 합니다. 근데 수양대군이 허허허 웃다가 돌아서다 다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상가 양반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이거 순 엉터리 아닌가. 이미 눈에 보이는 증거나 결과물을 근거로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의 증거나 결과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을 주신 분을 향한 신뢰로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결지으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일, 역사, 응답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이미 은혜를 베푸신 참된 경외의 대상 하나님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자신의 그 축복을 자신의 찬양의 형태로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믿는 거죠. 내 앞에 증거로 뭔가 역사가 없어도 이 말 그대로 믿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최초 인류의 타락 이후 정말 그 안타까운 선택 이후 고통과 고난이 연거푸어 경험되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일상에 고난과 고통이 넘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였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이죠. 그리고 세상과 그 속에 속한 사람들, 사탄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경계하고 불편해하며 심지어 공격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5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일생에서 경험하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지만 실상은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아니면 성경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죄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통치자, 어떠한 리더, 어떠한 사람이 위대해 보고 전능해 보여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정하셨기에 잠시 잠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자연만물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선포하는 그대로 믿고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참된 경외의 대상자심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께 참된 예배와 경배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한 권리와 당연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펴보아 그분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가장 경외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며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편의 고백과 도전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고통과 고난 속에 심지어 그것이 해결될 실마리는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증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끊이지 않는 예배 행진을 통해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배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예배를, 그 예배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2026년 젊은이 목장 겨울 수련회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Worship Parade for the Kingdom. 이 멈춰버린 우리 예배의 행진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 수련회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를 뛰어넘어서, 꼭 수련회만 가서 은혜 받는 거 아니죠. 수련회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크신 역사하심이 여러분 일상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가득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